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 생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가정, 과거의 대화에 대한 후회, 미래의 재앙에 대한 리허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뉴스룸처럼 우리의 마음을 혹사시킵니다. 마케팅 임원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낮에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비되어 버립니다. 고객이 보낸 이메일 속 애매한 문장 하나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재앙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갑니다. 고객이 화난 게 분명해. 계약은 취소될 거고 내 평판은 바닥을 치겠지. 아침 6시 알람이 울릴 때쯤 그녀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처럼 탈진해 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습니다. 결국 불안은 위험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신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걱정하면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치 명예로운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현대 성취 사회에서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사람처럼 의심받기 쉽상입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아버지 데이비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루 종일 캠퍼스 안전사고나 취업난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믿어주자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 걱정해야 할거 아냐. 그는 자신의 불안을 아들에 대한 사랑이자 보호막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타당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닙니까? 건강 문제나 카드값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반응하는 게 나쁜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관심과 불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심은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온 엔진 점검 등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본능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존 기제입니다. 이 신호는 차를 정비소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은 그 경고등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마비된 채 엔진이 폭발하는 상상을 하며 정비소에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반응은 신호이지만 지속되는 걱정은 잡음입니다. 신호는 행동으로 이끌지만 잡음은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데이비드의 문제는 세상의 위험을 감지한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걱정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잡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걱정은 아들의 안전에 티끌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을 격려해 줄수 있는 오늘의 에너지만 갉아먹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코리 텐 붐의 명언처럼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의 힘을 비워버릴 뿐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순환에 갇힌 사람의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때 논리와 창의성,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이사회 발표를 앞둔 엘레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몇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데이터를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자 목이 타들어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편도체가 조종석을 탈취하여 그 질문을 비즈니스 문의가 아니라 맹수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삶의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나 묵상 같은 영적 훈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지 재구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을 다시 켜서 뇌의 운영체제를 공포에서 신뢰로 전환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대응하게 합니다. 해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위험한 혼동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걱정하는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리고 있으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움직임과 행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마이클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완벽한 로고를 만들고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비평가들이 뭐라고 할지 고민하느라 몇 달을 보냅니다. 그는 매일 엄청나게 바쁘고 정신적으로 탈진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그는 사업자 등록도 못했고 제품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순환성 걱정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리히는 생산적인 걱정은 문제 해결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지만 비생산적인 걱정은 마이클처럼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무언가 계속하고는 있지만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계획은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지만 걱정은 강물만 쳐다보다가 상상 속에서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의 애착 이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안이 독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이 우주에 홀로 남겨진 고아라고 느낄 때, 즉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믿을 때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무릎이 까진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넘어지자마자 바로 울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아픔은 여전하지만 아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안전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애착의 본질입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인생은 안전한 기지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인 우리에게도 영적 불안의 치유책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고아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내 인생의 단독 조종사직에서 사표를 내십시오. 스스로 짊어진 조종석에서 내려오십시오. 난기류를 만났을 때 팔걸이를 더 꽉 움켜쥔다고 해서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안식의 위기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가 신 노릇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어깨에 맞지 않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불안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은 어떤 전략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지친 우리의 통제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우주의 CEO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 위에 설 때만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머릿속의 소음은 비로소 평온한 멜로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